미희님이 일발을 끊어줬습니다. 박신타마네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네. 원래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은 정치 시사 위주로 구조론을 이야기하고 일요일은 구조론 이론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가 좀 재밌었던지 조회수가 좀 높아졌어요. 원래 이론적인 내용은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다가 막 졸아요, 졸아. 따분한 이야기죠. 근데 의외로 조회수가 967회, 와, 이거는 최근에 보통 한 700회 정도 되는데 조회수가 많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게 조금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난독적 문제하고 그 이야기를 조금 보충해놨는데 한마디로 인간들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려면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알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공식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엉터리 엉터리. 인간들이 지독하게 대가리가 나쁘다. 근데 제가 20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다 맞았다는 게 이미 다 증명이 됐죠. 인간들이 돌대가리다. 근데 한두 명이 돌대가리가 아니고 전 국민적으로 돌대가리다. 전 국민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인류 전체가 다 돌대가리 아닌가. 그래서 인간들이 이 생각을 못한다. 난독증이 아니라 난사증이 난사증.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생각을 못할까? 그게 난독증하고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글자가 좌우가 바뀌어서 막 헷갈리게 눈에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눈으로는 정상적으로 본다고. 근데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장을 연결시키지 못해. 단어들이 분해되어 있는데 그걸 조립을 못하는 거죠. 장난감 막 자동차 조립하고 그거 분해해놓고 조립 못하잖아.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퍼즐 맞추기 막 못 맞추죠. 네, 현재 26명이 입장했습니다. 하여간 이번 총선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게 저는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모든 선거를 민주당이 다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웃기고 있네, 농담하지 마,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본 자민당을 보세요. 모든 선거를 다 이겨. 물론 한두 번 진 것도 있죠. 우리는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모든 선거를 다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각제라고 치고 지금 이대로 오면 2016년에 이기고 2020년에 이기고 2024년에 이기고 2028년에 이기고 계속 다 이겨요. 이제는 조금밖에 일당들이 탈당을 하고 싶어도 탈당하면 전멸이야. 이번 탈당파 전멸이야.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임종석이나 이 박용진 이런 애들 탈당해가지고 이낙연 따라가봤자 안 돼. 이거는 시스템이 굳어버린 거예요. 한 판이 짜여지면 이거 안 변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야. 인도, 튀르키예 다 그래요. 제가 뭐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아시아 여러 나라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거의 어느 한 정당이 시스템을 만들고 다 먹어버려요. 북한 김일성 독재하고 똑같은 거야. 민주주의 독재, 민주 독재. 그래서 저쪽에서 벌써 겁이 나가지고 막 시민 독재 그러고 당원 독재 이런 걸 저는 예언을 했다고요. 저는 2016년에 앞으로 모든 선거를 민주당이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물론 구조만 가지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제 예언대로 됐잖아. 네. 그리스방님, 프렌즈비님, 난나님 반갑습니다. 이제 31명이 시청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뭐 구조론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똥점을 탁 쳐가지고 침 택배대가 탁 쳐봐. 민주당 쪽으로 탁 날아간다고. 그러면 안 민주당 이겼어. 이러면 맞는 거야. 얼마나 쉬워.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고 앞이 아니면 뒤고 밖이 아니면 아니고 얼마나 쉬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고. 이렇게 쉬운 거를 사람들이 왜 못 알아볼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문가가 더 틀려. 어린애한테 물어보면 민주당 이긴다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민주당 이긴다 그래요.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30%야. 그럼 민주당 이기지.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재명, 한동훈 누가 낫냐? 한동훈이 더 낫지. 그러므로 국민당 이기지. 이거는 와, 완전히 유걸레나 집신벌레 이질 안 해봐 수준이에요. 단세포동물, 단세포동물. 공간의 변해서 생각하는데 시간의 변해서를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2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게 있어요. 2년 동안 매를 맞은 게 있다고. 정확히 3년이죠. 윤석열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국민들 억장을 뒤집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국민을 괴롭혔어요. 3년 동안 데미지가 쌓였는데 그게 사라지겠냐고. 질량 보존의 법칙,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 에너지 어디 안 가요? 이거는 출항선도 알 만한데, 다시 말해서 구조론의 그 생각하는 방법, 이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립자, 힘운동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 간단해. 수평대칭, 이건 다 알아. 수직대칭,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질, 입자, 힘, 운동, 양. 여기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좌우 대칭은 아는데, 질 하나와 입자 두 개의 대칭, 입자 하나와 힘 두 개의 대칭, 힘 하나와 운동 두 개의 대칭, 운동 하나와 양 두 개의 대칭, 이걸 모르는 거예요. 타이밍을 모르는 거야. 딱 하나만 알면 돼. 수평대칭만 있는 게 아니고 수직대칭도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얼마나 쉬워. 이건 막 어린애도 알 수 있어. 1 더하기 1은 2보다 쉬워요. 1 더하기 1은 2도 존나 어려운 거야. 에디슨은 이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 아니야. 에디슨은 1 더하기 1은 1이 아닐까? 에디슨도 이해를 못한 게 1 더하기 1은 2인데 여러분은 그걸 이해하잖아. 여러분은 에디슨보다 똑똑한 거예요. 에디슨보다 여러분이 더 머리가 좋다고. 그러니까 수평대칭만 있는 게 아니고 수직대칭도 있다. 한강에서 사건이 벌어졌으면 수평을 보지 말고 수직을 보라. 천안함이 자빠졌으면 수평을 보지 말고 수직을 보라. 세월호가 넘어졌으면 수평을 보지 말고 수직을 보라. 뭐 다 똑같잖아. 김동진 하는 얘기 전부 수평이 아니고 수직. 이게 뭐, 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렇게 쉬운 걸 저 돌대가리들이, 대한민국의 그 쟁쟁한 뭐 강준만, 진중권, 안철수, 뭐 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천재들이야. 근데 다, 이런 걸, 쉬운 걸 못 알아본다고. 제가 오늘 또 한결의 성한용 돌대가리 다 진짜 돌대가리. 네, 우선님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조국이 앞장서는 1구 혁명. 4월 하면 4.19, 4.19 하면 4월 1구. 그래서 저는 1구를 주장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몰빵을 주장하면서 조국 비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가만 봐. 옛날 똥파리야, 똥파리. 똥파리 특징이 뭐냐면 문재인은 좋은데 이재명은 싫다 이거예요. 그건 이재명은 좋은데 조국은 싫다. 이거는 그 똥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놈들이 바로 똥파리야. 상식적으로 생각. 물고기를 잡을 때는 양쪽에서 좋아야 된다. 멧돼지를 잡을 때는 사냥개가 배우로 찔러고 포수가 앞에서 겨누고 있던 거예요. 양쪽에서 공격한다. 이거는 어린애도 알아, 어린애도 알아. 그래서 윤석열이 지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누르면 그 힘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숨어 있는 거예요. 밸런스의 복원력. 누를 때는 서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순간적으로 올라간다. 종근훈의 자멸법칙. 이왕 망가지는 거 확실하게 망가진다. 유권자의 심판법칙. 재무덤 파는 놈은 확실하게 묻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막 지금부터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막 석고대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석고대죄하면 사람 벌써 밟아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착해가지고 착해 빠져가지고 윤석열이 막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막 백성들 같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막 감독을 도감이, 이거는 조선왕조 시대 이야기죠. 조선왕조 시대. 실제 조선왕조 시대도 임금이 막 울고 그러면 백성들이 돌 던지지, 그 칭찬 안 해요. 정치가 장난이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이라도 이왕 좆된 거 확실하게 좆대자.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지금부터 석고대죄 한다면 더 얻어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반에 뭐 대연정이라고 약한 모습 보여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더 밟혔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윤석열이 살려면 뻗대야지. 지금 석고대죄하면 딱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게 그 상황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지. 지금부터 석고대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까지 일어난 이 사건을 기승전결로 보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고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고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고 완벽하게 갖춰진 거죠. 경상도 사투리로 오방지게 꼬방지게 오분순께 속닥하게 옹골지게 이렇게 써놨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되고, 무슨 얘기냐,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이 조중동 하나만 빌런이 아니고, 한경호도 빌런이다. 정의당도 빌런이다. 빌런이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히어로도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발트 모델 같은 수비 명장도 있어야 되고, 에르빈 롬멜 같은 공격 명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대편은 무다구치레냐, 스기야마, 하지메, 도미나가 교지 같은 3대 오물, 일본 2차 대전의 3대 오물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구조가 맞다. 결국 최종 히어로는 누구냐? 힘을 숨긴 히어로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뭐 배트맨, 슈퍼맨 안 쳐줘. 스파이더맨, 무서우면 다 필요 없어. 그런 건 나가리 나가리. 무슨 아쿠아맨, 뭐 무슨 맨 다 필요 없고, 힘을 숨긴 히어로가 진짜다. 그게 누구냐 하면 유권자다. 그런 얘기죠. 다음 곡기는 돌대가리 한결의 성한용. 성한용이 뭐 윤석열 한동훈 석고대죄하면 살아난다 이렇게 개소리하고 있는데, 내 말도 이건 진심이라고 봐요. 이 인간은 진짜 윤석열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 윤석열 내 말만 들었으면 이긴 설텐데 하고 막 윤석열 이겨, 윤석열 막 속으로 막 응원하고서 한결이 성한용 이 개 더 이상 이야기하면 내 입만 들어오지. 개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개 같은 이렇게 나가면 안 돼. 그냥 개였어도 성한용 개 여기서 잘라야 돼요. 와, 분명히 말하죠. 이거 만약 윤석열 읽어보고, 아, 내가 성한용 말을 들을 걸, 석고대죄를 할 걸, 천만의 말씀. 분명히 얘기했죠. 침팬지, 늙은 수컷 침팬지가 최후의 그 행동은 앙크단테 막 잉잉 울면서 도와줘! 이런 거 눈물작전. 그럼 더 심하게 발표해요. 그럼 완전히 아웃이야. 이거는 침팬지도 안 속아. 그러니까 성한용은 침팬지보다 머리가 나쁜 새끼인 거야. 침팬지도 그 정도 돌대가리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라는 건 전쟁이에요. 전쟁에서는 이기거나 아니면 죽어요.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윤석열이 왜 당선됐습니까? 강해 보여서 당선된 거예요. 문재인은 왜 졌습니까? 약해 보여서 진 거예요. 문재인이 진 이유, 정의당에 멱살 잡혀서 끌려간 거예요. 정의당 때문에 문재인이 진 거야. 윤석열이 이긴 이유, 강해 보여서 이긴 거예요. 그 윤석열이 지금 줬던 상황, 강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고 있어. 이게 강한 거냐고. 강하지 못해서 못된 거죠.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강하잖아. 주변 다섯 사람이 자살했어요. 강한 거야. 보통 사람 그렇게까지 아마 못 견딥니다. 못 견뎌. 조국 아직 살아있잖아요. 강해. 강한 사람의 기회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강해야 돼. 윤석열은 가짜로 강해요. 손바닥에 왕자 쓰는 거는 진짜 강한 게 아니고 약한 거죠. 윤석열이 이렇게 된 것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문재인이 왜 이렇게 되냐?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 딱 하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팍 올라가니까 한국이 불안해져가지고 약한 지도자 안 되겠어. 강한 지도자를 뽑아. 윤석열 좆박아 강해. 이래가지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 약한 놈이야. 알고 보니까 마누라 하나도 해결 못해. 마누라한테 매받고 있어. 지금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마누라 하나 해결 못하는 약한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도자는 무조건 강해야 된다.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강하지 못해서 좆된 건데, 성한용은 윤석열에게 약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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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처럼 약해져라. 그럼 이거는 진짜 최악의 최악. 지도자는 강해야 돼. 전쟁 때 나간 지휘관이 이순신이 막 울면서 그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러면 그게 이순신 장군이냐고. 이순신은 총알이 여기까지 나와도 눈도 깜짝 안 해요. 강하다고 말이에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 약한 지도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또 성한용 칼럼을 이재명이나 조국 읽고, 아, 나도 이제 석고대전나 하고, 나도 사과나 하고, 막, 나도 울고 다니고, 이러고 막, 이러면 대통령 되는구나. 진짜 성한용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쁜 사람은 조중동보다 더 나쁜 놈이야. 대통령 강해야 돼요. 약해져도 저 필요 없어. 윤석열 왜 이렇게 됐냐?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재명과 조국은 왜 살았냐? 그렇게 얻어맞고도 맷집이 좋아. 맷지방, 맷지방.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강해야 살아남는 바닥이고, 약한 지도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선님, 이영수님, 김성훈님, 반갑습니다. 이제 53명이 시청 중입니다. 네, 다음 곡지는 경의 발악. 이번에 윤석열이 무슨 담화를 발표한다고 한 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아, 나는 그, 뭐, TV에 뭐 나오길래, 아, 윤석열이 뭐, 사죄 성명하고 뭐, 의대 정원 1000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뻔뻔스럽게도 거기서 내가 옳다, 막 통계 자료 갖고 와서 내 말이 옳다, 카이. 그러고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통계 자료라는 것은 언제든지 숫자, 공무원 숫자 만드는 게 전문이에요. 공무원한테 숫자 만들어 와 하면 1부터 9까지 다 만들어 와. 0도 만들고, 1도 만들고, 2도 만들고, 3도 만들고, 숫자 누가 못 만드냐. 근데 1, 2, 3, 4, 5, 6, 7, 8, 9 아니야. 야, 5살 훈이나 7살 동훈이나 5세 훈, 7세 동훈. 다 같은 꼬맹이. 질문도 안 받는 담화를 왜 하냐고. 하여튼 저는 짜고 치는 줄 알았는데 얘는 짜고 칠 줄도 몰라. 그냥 머저리야. 그래서 국민들이 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윤석열이 무리하게 2,000명 질렀는데 한동훈이 딱 나타나서 1,000명으로 줄여서 타기를 하고 그렇게 쇼할 줄 알았다고. 근데 쇼도 못해. 네, 강영원이 반갑습니다. 현재 51명이 시청 중입니다. 다음 곡지는 한국 정치 비밀이 뭐냐면 제가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나라가 민주당이 모든 선거에 다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있다. 그 구조를 만들기만 하면 다 이긴다. 근데 2016년에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2016년에 제가 한 얘기가 앞으로 모든 선거 다 이길 수 있다. 물론 지기도 했지만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웃나라 보라고. 일본, 뭐, 인도, 뭐, 튀르키예, 뭐, 다 보라고. 대부분 정권교체 안 해요. 그냥 한 놈이 다 먹어. 물론, 내각제를 하니까 그렇죠. 대통령제는 또 달라요. 대통령제는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도야. 근데 의회는 지금 민주당이 다 먹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이 구조라면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내부 총질도 불가능해요. 내부 총질하는 조금밖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낙연, 수박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박살이야. 민주당 탈당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박살이야. 박용진, 임종석, 여러 분 이제 고개 숙여야 돼요. 고개 빳빳이 들고 막 이재명 한테 대들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냐. 민주주의란 제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가 아니야. 우리는 막연하게 민주주의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결국표는 농촌표고 농촌표는 몰표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거판이 왜 이렇게 되냐 하려면 나제 동맹을 연구해보면 말이에요. 그 여제 동맹도 있어요. 고구려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백제와 신라가 똘똘 뭉치는데 요 사이에 가야가 있어요. 우리는 나제 동맹, 이국 동맹인데 여기서 사실은 가야까지 끼워서 왜까지 끼워야 돼. 백제, 신라, 가야, 왜 이 사국 동맹입니다. 물론 이 동맹이 제대로 지켜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조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제대로 동맹이 유지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라도가 원래 가야였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가야는 낙동강 하류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전라도 영산강이 가야예요. 근데 그걸 누가 먹었냐면 백제가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신라가 김해를 먹어버린 거죠. 금강 가야를 먹어버린 거죠. 그다음 백제가 계속 섬진강을 먹었어요. 영산강 먹고 섬진강 먹고 계속 동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가 합천을 먹어버린 거죠. 가야가 없어져 버렸어. 가야가 없어지니까 나제 동맹 결렬 이제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거죠. 딱 세 나라가 있어야 돼요. 충청도, 전라도가 나제 동맹을 만들고 요 가야가 딱 중계를 하는 거예요. 가야가 지금 어디 갔냐 하면 PK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모든 선거를 다 이길 수 있는 구조는 전라도와 충청도가 나제 동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야가 중재를 해야 돼. 그 가야가 바로 PK라는 거죠. PK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조국은 PK잖아. 이재명은 TK라서 조금 불리해요. 물론 조국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한테도 기회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다 연구해 봐도 중국의 삼국지도 그렇고 여제 동맹도 그렇고 그리고 고려시대 송나라와 고려와 그란의 삼각구조도 그렇고 항상 이 삼각형으로 딱 되면 안정이 돼서 이게 안 자빠져요. 근데 이 삼각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약해도 괜찮아. 이 둘이 센데 이게 약해도 이게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딱 그런 구조예요.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고 있는데 한국이 중간에서 딱 균형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알았잖아. 동북아 중심국가, 동북아 균형자. 이 삼각구조라는 것은 삼국지만 읽어봐도 아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도 알고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냐. 그 구조 깨질 수가 없어요. 왜냐. 충청도가 배신하고 싶어도 배신을 못하고, 호남이 배신을 하고 싶어도 배신을 못하고, PK가 배신을 하고 싶어도 배신을 못하고, 구조가 딱 한번 만들어지면 누구도 배신을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호남인데 호남 쪽수가 충청보다 쪽수가 많은데 내가 형님이잖아. 내가 다 먹지자. 이게 안 됩니다. 다 먹으려고 하다가 경상도한테 뒤지는 거야. 쪽수로 먹자 그러면 호남이 충청보다 쪽수가 많아 그러면 경상도 내가 더 많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 때문에 절대 이 민주당은 분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것도 훈련을 좀 해봐야 돼.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이제 솥발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 중간에 충청도가 한번 배신해가지고 세종시를 얻어먹고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세종시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탈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충청도가 이제 뒤늦게 막 때려치워 필요 없어. 이거 불가능해. 구조적으로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충청도가 배반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청과 호남은 자기가 정권 잡아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TK는 달라. TK는 정권 잡으면 다 죽여버려요.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본 거야. 지금 우리 이게 현실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TK다. 권력 잡았다. 그럼 호남이고 충청이고 다 봐줄 거 없어. 다 죽여버려요. 봐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삼국지를 보라고. 위나라가 총나라, 오나라 중에, 야, 총나라만 먹고 오나라는 봐주자. 오나라만 먹고 총나라는 봐주자. 이거 불가능해요. 그럼 절대 불가능해. 조조가 그러고 싶어도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절대 그렇게 가만 안 놔둬요. 만약 경상도가 우리나라를 먹게 되면 전라도 밟아버리고 충청도 밟아버리고 PK 밟아버리고 다 밟아버려요. 은 하나도 안 놔둡니다. 놔두면 안 돼요. 내가 TK다. 아, 그래도 전라도는 봐줘야지. 그렇게 되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단 한 놈도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삼국통일이 난 거예요. 삼국통일이 났을 때 신라가 아, 그래도 고구려는 봐줘야지. 아, 백제는 봐줘야지. 가야만 밟아버리자. 이게 불가능해요. 만약 선덕여 왕이 그래 가야만 먹고 백제는 봐줘 이렇게 하는 순간 김유신이 쿠데타를 해서 선덕여 왕을 죽여버려요. 실제로 선덕여 왕 살해된 거예요. 역사를 조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단과 염정의 난 때 해성이 떨어져서 김유신이 다시 연에다가 불꽃을 달아서 끌어올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선덕여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비단과 염종의 난이 끝나고 선덕여 왕의 죽음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과 염종이 난을 일으킨 게 아니고 선덕여 왕을 김유신이 생포로 잡아버린 거예요. 김유신이 선덕여 왕을 가둬버리니까 비단과 염종이 선덕여 왕을 구출하자 하고 난리를 일으킨 거죠. 이게 진실이라고. 이건 뭐 초등학생 딸을 딱 보면 알아. 아,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니까 다 알잖아. 왜냐면 비단과 염종이 그 당시 왕위 계승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양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읽어보면 왜 나제동맹이 가야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가. 나제동맹이 양자동맹이 아니고 사실은 삼자동맹이었다. 삼자동맹이 아니면 오래 못 가요. 바로 깨집니다. 네, 다음 곡지는 중도가 조국을 지지하는 이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중도라는 것은 이점적으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간파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중도는 아주 이 확실한 중도의 이념이 있어요. 그 뭐냐. 내가 다 먹는다. 내한테 다 죽여. 내가 대장이야. 이게 중도예요. 중도란 뭐냐면 노태우 찍고 김영삼 찍고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고 이명박 찍고 박근혜 찍고 문재인 찍고 윤석열 찍은 사람 중도예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다 내가 찍었어. 그런 사람 있어요. 모든 대통령을 다 찍었다. 다 내가 당선시켰다. 내 맘이야. 내가 왕이야. 이런 사람이 중도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경호나 조중동 같은 돌대가리들 때문에 중도는 어리버리하고 개돼지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중도는 개돼지가 아니고 여당 야당 다 잡아쳐먹으려고 하는 욕심쟁이가 중도라고. 그런데 윤석열은 중도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도는 아무 생각 없는 바보들이다. 이렇게 중도는 개돼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과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중도가 윤석열 찍은 이유가 뭘까? 중도가 윤석열 찍은 이유는 사과 받아 먹으려고. 이재명 딱 봐도 사과 안 할 것 같잖아. 그래서 윤석열은 하루에 한 번씩 사고 쳐. 도어 스태핑을 왜 때려쳤냐고. 매일 사고를 치다 보니까 도어 스태핑을 할 때마다 사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 윤석열은 매일 사고치는 이천수기 때문에 매일 사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사과 받아먹으려고 이제 윤석열 찍었는데 사과를 안 하니까 불타고 난 거죠. 내가 볼 때 지금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 다 중도예요. 중도 사람, 중도가 윤석열을 더 미워해요. 그냥 화가 났거든. 중도는 사과를 받아먹으려고 했는데 배신을 당했으니까 화가 났지. 근데 민주당은 화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럴 줄 알았어. 민주당 지지자는 윤석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중도는 그럴 줄 몰랐지. 그래서 중도는 화가 나 있고 윤석열을 아주 밟아버리는 거죠. 그걸 저쪽에서 모르는 거예요. 네, 강영훈님 반갑습니다. 현재 67명이 시청 중입니다. 다음은 7살 꼬맹이 한동훈. 진중권이 병맛된 이유,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장유와 진여의 문경지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진중권이 병맛된 이유는 김어준같이 밑바닥에서 굴려먹은 놈은 적과도 적을 회유해서 중도를 만들고, 중도를 회유해서 우리 편을 만들고, 이현주도 받아들이고 추미애도 받아들이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똥파리. 똥파리들은 문재인은 좋은데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은 좋은데 조국은 안 돼. 이런 애들 똥파리예요. 왜 그러냐. 주로 엘리트 그래요. 엘리트 그래요. 저같이 밑바닥에서 굴러먹고 노가다하고 막 양아치들하고 막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방랑생활하면서 온갖 그 뭐 중국집 이런 데서 일하고 막 별별 희한한 노가다판에서 다 굴러먹어봤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장희와 진여 이런 사람들 엘리트란 말이에요. 엘리트는 한번 이게 책임지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똥파리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심리를 알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자부심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문재인을 모욕했다,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장희하고 진여 아니야. 사마친이 사기를 써서 장희 진여 열전을 썼는데 엘리트가 화해를 못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 틀어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얘하고 엘리트 그런 건 누구? 유방은 그런 거 없어. 유방은 개백적하고도 친하고 폐물 수적이에요. 수적 해적이라고. 양자강 따라다니면서 도둑질하는 도둑놈하고도 친하고, 유방 친구들 다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주변에도 이상한 사람이 좀 많은데, 이 장유만 진전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진중 것처럼 삐지면 답이 없다. 한동훈도 삐져가서 답이 없고, 한번 삐지면 영원히 삐져가지고, 한동훈은 아직 이재명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윤석열도 똑같은데, 엘리트들은 이 한번 일이 이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유방이나 김어준이나 저 같은 밑바닥을 겪어본 사람들은, 노무현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은 박근혜하고도 대연정을 하자 그랬잖아. 박근혜는 적이라고, 적하고도 손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현주도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추미애도 데리고 와야 된다. 배신자도 받아들여야 된다. 박지원도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밑바닥을 굴러먹은 사람은 적도 받아들여요. 나 박용진도 사죄하면 받아들여요. 이 새끼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정신차리면 조금밖에도 우리 편으로 들어오면 받아들일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근데 진중근 같은 사람은 한번 머리에 꽂히면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진중근, 유시민, 조국은 옛날에 친구였다고. 그러니까 장유와 진여가 친구였는데 친구가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맞아? 진중근 똑같아요. 친구였는데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저러고 있는 거예요. 유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캐릭터란 거죠. 그래서 장유와 진여는 욕을 처먹었고, 유방은 적도 회유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다. 그런 얘기죠. 네, 다음 곡지는 7살 꼬맹이 한동훈. 제가 글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여튼 한동훈의 모든 행동은 엄마한테 일러 바치는 꼬맹이 행동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 한동훈이 최근에 제가 100일밖에 안 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야.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야지. 그 말을 못하고 제가 100일밖에 안 되는데 제가 왜 책임을 집니까 이러고 있어. 그럼 책임을 질 것도 아닌데 왜 책임지는 자리에 갔냐고. 대표라는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예요. 책임을 안 질 거면 책임지는 자리에 가면 안 되죠. 누가 한동훈한테 정치하라고 시켰냐고. 지가 해놓고. 하여튼 꼬맹이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검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위에서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은 꼬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자기가 아직도 피해자예요. 와, 똥은 윤석열이 샀는데 설거지는 내가 하고 있다. 윤석열이 똥을 사고 김건희가 똥을 샀으니까 설거지를 김건희가 해야지 왜 내가 하냐 이러고 있어. 어리네, 어리네. 다음 곡지는 이종섭이 무슨 잘못을 했지. 이거 말하는 뭐냐면 이종섭은 이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고 정치 협잡을 한 거죠. 누가 했냐면 윤석열이 한 거예요. 이종섭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진실을 못하게 유배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종섭이 진실을 말할 것 같으니까. 이건 뭐냐면 바이든 날리면 사건부터 장모가 10원 한 장 안 받았다는 사건부터 김건희하고 결혼하게 된 사건까지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윤석열 인생이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힌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닉슨이 탄핵된 것은 도청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탄핵된 거죠. 그런데 이종섭이 호주에 멀쩡하게 가 있는 대사를 불러들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불렀냐고. 그것은 지금까지 윤석열이 한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죠. 손바닥에 왕자 왜 쓰냐고. 이것부터 거짓말이야. 뭐 옆집 아줌마가 써줬다. 옆집 아줌마 이름 내보라고. 아니, 손바닥에 왕자 쓴 것부터 바이든 날리면까지 전부 거짓말이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박근혜가 자기가 국정 운영 안 하고 최순실한테 맡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똑같죠. 이건 완전히 탄핵 사유야. 네, 다음 곡지는 김영주, 이상민, 조응천 탈당파 전멸. 뭐 제가 하는 얘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건 뭐냐면 다 인간이 주변에서 부추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중권이 왜 그렇겠냐. 풍기 가보면 알아. 동양대 풍기에 제가 가서 풍기 사람하고 이야기해보고 알았어요. 와, 다 조금밖에 도 뭐 여러분도 얘기했지만 조선 되어서 금배지 하나 딱 달면 주변에서 청와대 가실 준비 하셔야죠. 이렇게 아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방 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청와대 가려면 이름을 알려야 돼. 이름을 알리려면 조선일보에 얼굴이 나와야 돼.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다 보면 이미 그게 조금밖에요. 박용진도 딱 조급해서 대통령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치인을 떨려면 인맥이셔야 되는데 박용진, 뭐 김영주, 이상민, 조응천, 금태섭 이런 똥들은 인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인맥을 만들려고 하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낙연, 이준석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의부질의 전략, 이간질 시켜서 사람을 험담해서 뜨겠다 이런 거는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도 항상 그런 식이었어. 도편 추방제. 이놈이 나쁜 놈이다 추방하자. 저놈이 나쁜 놈이다 추방하자. 다 추방. 엘리트라는 엘리트 다 추방. 인재라는 인재는 다 추방. 아테네가 망한 이유는 아테네 사람들이 도편 추방을 해서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이재명 너 사고쳐지 추방. 조국 너 큰닝해지 추방. 다 추방. 이런 그런 식으로 어부지리 전략은 다 실패한다. 김영주, 이상민, 조응천 같은 사람 전부 어부지리 전략을 쓰고 있고 이거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행동이다. 그런 얘기죠. 네. 다음은 인간은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동물이다. 이게 뭐냐면 노무현 탄핵 때 200석이 가능했는데 정동영이 실현해서 153석으로 줄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그때 200석이 불가능했습니다. 40석 하다가 200석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200석으로 가려는 그 엄청난 에너지하고 정동영 실현으로 그 빠져나가는 추미애가 가져간 에너지가 그게 같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열린우리당 찍은 에너지, 열린우리당 떨어뜨린 에너지 이 두 에너지는 완전히 상반되는 충돌되는 이 반대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지지를 이야기하면 이명박 당선에너지 그 노무현한테서 나온 거예요. 노무현 지지자 일부가 이명박한테 갔다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무현 찬성 에너지하고 노무현 반대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는 하나인데 약한 거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뭐가 있어. 뭐가 있다고. 얘 안에 에너지를 막 집어넣었어. 막 집어넣으면 에너지가 뚫고 나옵니다. 근데 어디로 뚫고 나오냐. 일로 뚫고 나오면 열린우리당 153석. 일로 뚫으면 구민주당. 그러니까 이 풍선 안에 에너지를 막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오는데 나오는 방향 달라도 에너지 출처는 똑같다는 거죠. 그게 다 노무현 에너지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때 추미애 찍어서 구민주당 살린 사람들도 노무현 지지자야. 그 사람 다 민주당 찍잖아. 착각해가지고 아, 그 사람들은 노무현 반대야.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착각이라고. 에너지 출처 같으면 그거는 나머지는 정치인들이 디자인을 하게 달린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요. 요리가 있다고. 40석이 갑자기 200석을 먹을 수 있냐고. 위장이 이렇게 늘어나야 돼. 위장이 말해. 먹방 찍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주워 먹는 거야. 그래서 이 에너지 법칙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윤석열을 심판하냐 지지하냐 이걸 보면 안 되고 투표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출처가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목표가 그 당시에는 노무현의 열린우리당과 추미애의 국민주당 이렇게 두 개의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갈라져 나간 거죠. 근데 에너지의 출처는 같아. 마찬가지로 지금도 에너지의 출처는 같고 이게 윤석열 응징으로 가냐 이재명 조국 응징으로 가냐 쉬운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추미애가 삼보일배 하니까 아 이거 쉬운 목표다. 그래서 그러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를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쉽냐 어렵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지금 윤석열 잡밭들은 존나 쉬워요. 윤석열이 거의 이제 코너에 몰려있어요. 끝에 난간에 딱 서있어. 그렇게 손가락 탕 하면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조국 이재명은 앞으로 6개월 더 맞아야 돼요. 조국 이재명을 떨어뜨리려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어야 된다고. 앞으로 윤석열을 탄핵한다, 만다, 막 개헌을 한다, 만다, 그러고 조국하고 이재명이 또 한판 붙을 거 아니야. 그때 떨어뜨려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진보냐 보수냐 오르냐 그러냐 노면이냐 추미애냐 이게 아니고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써먹어야 되겠는데 쉬운 목표를 주면 쉬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양이한테 박스를 주면 싹 들어가. 개한테 공을 던지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개는 그게 쉬운 목표야. 어려운 목표는 안 해. 무조건 쉬운 목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조국을 나무에 올려놓고 떨어뜨릴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있다. 틀림없이 이놈들이 탄핵한다고 까불다가 사고칠 것이다. 그때 떨어뜨리자. 개헌한다고 또 까불다가 사고칠 것이다. 그때 떨어뜨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쉬운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중동이나 한경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죠. 그때 노무현 탄핵 열린우리당 찍은 사람과 안 찍은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 다 지금 민주당 찍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백제의 미소가 돌아왔다. 이는 뭐 어저께 했던 얘기인데 이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지만 이 예술 작품이란 게 뭐냐. 인상주의 이전과 인상주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인상주의가 생긴 이후 인상주의 이전은 그 예술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서근 표정, 완전히 진중근 표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건 예술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린다. 아니, 화가들이 엄청 열심히 그려놨는데 그건 예술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자. 근데 최근 저평가가 돼가지고 일단 뭐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런 것도 최근에 같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기록이다. 예를 들면 옛날에 로코코 미술 뭐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 난리 났어요. 막 귀족들이 다 찾냐 이것이 예술이야 이랬다. 어느 순간 이건 예술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프랑스 혁명 이것이 예술이 하다. 그건 똥이야. 하루아침에 그, 시궁창으로 처박힌 거죠. 그래서 다시 발굴돼서 다시, 와, 이거는 그 당시 로코코 시대의 의상과 패션과 유행을 기록한 역사적 가치가 있어. 막 이렇게 예술이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그 예술의 역동성,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그림을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건 아트예요. 그건 공예요, 공예, 기교. 예술이 뭐냐? 예술은 아트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왜 제프 쿤스의 작품이 가치가 있냐? 자체 발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발광이 아니고 타체 발광. 그게 뭐냐면 주로 교회에 많아요. 예수님의 형상, 성모 마리아, 부처님. 이게 뭐냐면 양식화되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절에 있는 불상들은 이게 왜 이리 퉁퉁할까? 부처님이 복을 빌려온 신도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여기 복이 꽉 차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복어. 복어는 신체 자체가 복이잖아요. 복어는 완전히 이게 빵빵해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은 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빵빵해야 돼요. 그래서 절에 가서 보라고. 다 이 50대 아줌마 얼굴이에요. 예, 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게 오염된 거예요. 그게 예술이 아니야. 오염됐단 말이죠. 인간의 자기적인 의도에서 오염된 건 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 본존물이 훌륭하지만 거기에는 종교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감점. 그리고 미를로의 비너스도 종교적인, 그것도 복을, 그 신이에요. 미를로의 비너스는 신이기 때문에, 아프로디테 신이기 때문에 신에게 인간이 막 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이 포스, 신의 포스를 보여주겠어. 이렇게 이제 어깨 힘이 빵빵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감점. 그래서 미를로의 비너스도 감점. 그 모나리자도 뭐냐면 이게 그 사교계를 주름잡는 귀족 부인이에요. 그 아줌마예요. 30대 아줌마야. 감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가만히 보면 옛날 작품들 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접수를 깎였어요. 르네상스 시대는 조금 나은데 비너스의 탄생, 그거는 뭐냐면 남자 입장에서 만만한 여자, 순종적인 여자를 그린 거예요. 이것도 감점. 남자의 의도가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복을 빌자, 뭐 종교의 권위, 남자의 뭐 엉뚱한 생각, 이런 의도가 들어가면 다 오염된 거예요. 가치가 없어. 다 빵점. 근데 그런 게 없이 심쿵, 자체 발광, 이렇게 현대 예술의 트렌드, 이게 인상주의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인상주의 이후로는 그림들이 자체 발광을 해야지 어떤 목적, 의도, 설명, 막 이런 것은 민주주의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는 개인의 고독을 뭐 어떻게 하고 이거는 뭐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뭐 인간의 어떤 느낌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개소리 하면 아웃이에요.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주로 추상화를 막 저만 찍어놓고 아,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있으면 안 돼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자기적인 의도가 있다는 건데 의도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예술이냐고. 의도가 있으면 수필이에요, 수필. 그 칼럼이라고. 에세이죠. 에세이를 써야지 뭔 그림을 그려. 의도가 없어야 예술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백제의 미소, 이 미륵, 아니 관세음보살은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불상을 원래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불상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 양식화되어 있다. 그 양식에 따르면 관세음보살은 50대 아줌마로 되어 있어요. 복을 주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근데 이거는 허리도 이렇게 틀고 있어요. 이거는 복을 주는 자세가 아니야. 이거 특히 눈이 커가지고 소녀상이라고. 머리가 작고 눈이 큰 소녀상이라고. 복을, 소녀가 무슨 복을 주냐고. 복을 주는 건 아줌마지. 왜냐하면 복을 준다는 게 뭐냐. 아들 8명을 낳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막 복을 빌잖아요. 복을 주세요. 복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이런 거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관세음보살은 아들을 낳게 해줄 것 같지 않아. 이 관세음보살한테 빈다고 해서 아들 8명 낳게 해주냐고. 아니,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는 작가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글을 자기도 모르게 인상주의 방법으로 현대회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는 백제의 어떤 뛰어난 장인이 무심코 중국에 사는 그 정해져 있는 양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그 뭔가 꽂혀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건 제가 볼 때 모나리자에 밀릴 이유가 없다. 천억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간다. 이재용이 돈 많으면 자기 돈으로 사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88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